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싱이라는 이 경기를 보면 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라운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 땡 하고 울리면 선수들이 1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죠. 이런 식으로 이 복싱 경기를 보면 총 12라운드까지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라운드, 2라운드 때 성적이 좀 좋아도 마지막 이 라운드에 종이 울리기까지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자칫 방심하다가는 상대 선수의 이 카운터 어택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싱이죠.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항상 이 전반전, 후반전처럼 뭔가 이렇게 좀 시간들로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말 그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죠. 야구도 이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이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승부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요, 마치 이제 이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 후반전의 어떤 이 두 번째 라운드에 공격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깎아내려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7절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타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원수들이요, 말로 협박하고 조롱해도 먹히지 않자 이 성벽을 쌓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몸으로 직접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 같은 거나 이 스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살인자가 분명히 주인공의 총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살인자가 안 죽고 또다시 일어나서 공격해요. 야,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막 주인공 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단도 맷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린 이 원투펀치 들어갔다고 마냥 좋아하고 있으면 사단이 사정없이 공격해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왠지 성경 말씀 보는데 너무 막 재밌게 술술 읽혀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도 선제골 넣었다고 방심하면 상대편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격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공격에 있어서도요, 매 순간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요 또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지금 이 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까?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세력은요,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라비아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쪽에서 공격해오는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러면 동쪽을, 아스돗 사람 하면 서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 산발랏이 이 동서남북에 있는 그 사방의 적군들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현장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조금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내 삶을 좀 헌신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팎으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것이 그러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단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포기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것을 멈추게 만들려고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힘든 것이요, 이것이 밖으로만 밖에서만 오는 공격이 아니라요, 내부에서도 오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0절 말씀 이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요, 성벽을 한 반쯤 쌓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되고 이제 반쯤 쌓는데 나머지 반을 이제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온 사람들의 인원수를 좀 헤아려 보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뭐 거대한 성 아니겠습니까? 70명에서 이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은 아직 반밖에 못 쌓았어요. 반을 더 쌓아야 되는데 인부는 약 70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쌓으려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쌓을 게 아직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연말이 좀 이렇게 다가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역했던 분들 중에 좀 지친 분들, 좀 번아웃 했던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 새로운 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좀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많으세요.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요, 꼭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와서 막 이렇게 말하세요. 아, 목사님 저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혼자 이거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할게요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흙무더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직도 쌓아야 할 성벽은 너무나도 높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일은 너무 고되고, 그러니까 이 10절 후반절 말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우리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역을 하려다 보면은요, 이 내부에서도 오는 압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도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 사역 하다 보면은 밖에서 온 어떤 핍박만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의 어려움들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잘 서포트해주고 또 자녀들도 이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좀 지탱해줘야지 이 사역이 가능한 거죠.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이 안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것은요, 안밖에 어려움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백성들도 힘들어서 그만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뭐예요? 산발랏이 지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너희 목숨까지야 뺏어갈 것이다 하고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11절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이 요즘에 이 미국에서도 뉴스를 CNN을 보면요, 이 북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죠? 북한이 이 허구한 날 자꾸 이 핵미사일 쏘겠다라고 자꾸 이 으름장 놓으니까 이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북한이 쏩니까 안 쏩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해서 쏘고 있는데 함부로 날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좀 이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니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요, 그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아주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속은 없는데 계속해서 큰 소리만 치면서 이 허세를 부리면서 겁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야, 저기를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사자한테 잡아먹혀 죽겠다라고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의 이 발에 이 쇠사슬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바로 똑바로만 걸어가면 사자가 아무리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계속 걸어가면 절대로 그 위협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산발랏이 정말 공격하고자 했다면요, 이렇게 으름장 놓지 않고 느헤미야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이미 봤듯이 느헤미야 혼자 오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이 보내준 그 왕의 그 호위대와 함께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도요, 느헤미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엄포만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함부로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밖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 있고요, 어떤 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도를 걸어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하리라 하기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벽 재건 공사할 때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요, 멀리서 와서 이 성벽을 졌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그레이스레이크에 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를 짓기 위해서요, 뭐 버팔로 그로브에서도 오고 알링턴 하인츠에도 오고요, 저 먼 위스콘신의 캐노샤에서도 오고요, 막 멀리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 이 성벽 세우러 오니까 그 집들은 다 비어 있잖아요. 산발랏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 이 성벽 재건을 멈추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직접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을 쳐야겠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돌아가겠지 하고 이 소문을 막 놓은 거죠.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을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 와가지고 아빠 집에 돌아와, 여보 집에 돌아와,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려 그래 하고 지금 막 열 번이나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벽 쌓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막 교회 사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이 어려움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이 목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뭐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하는데 꼭 이상하게 이 내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을 사람들이 무려 열 번이나 와가지고 이 공사 현장까지 찾아와서 성벽 그만 짓고 집으로 돌아오 하고 지금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좀 보이십니까? 이 성벽 쌓던 사람들이요, 아, 우리 성 못 짓겠습니다. 내부로부터 이미 지쳤어요. 넘어졌어요. 겉에서는요, 이 성벽 못 짓게 하려고 막 공격하지요. 또 성벽 짓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 와서요, 돌아오라고, 그만 지으라고 막 하고 있어요. 이 총체적인 난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여태까지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 성벽을 쌓던 백성들을요, 성 뒤 낮고 넓은 곳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여기 성 뒤 낮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요,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이제 무기를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성벽만 지었던 그런 인부 같은 백성들을요, 칼부대, 창부대, 활부대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이 해결책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흥이 목표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해요. 순모임을 활성시키기 위한다면 그 순모임을 어떻게 활성시키기 위한지 그 스텝들이 하나하나 둘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예배 회복을 위한 더욱더 구체적인 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일할 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이 방법을 내기 위해서요, 정말 오래오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지금 이 무거운 돌 들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기까지 지어준다는 거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앞에 모인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적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14절에 느헤미야가 이 표현을 썼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했습니까?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이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았어요?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썼는데 그것이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집을 위한 길이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라는 게 어찌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러우면요, 가정도 소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내 삶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직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가정에 있어서도 뭔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예배가 서 있을 때 내 삶과 내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저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요, 다가오는 파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성난 이 바다 위에서 뛰놓는다 할지라도요, 그 배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이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련한 항해사일수록 배는 정면으로 파도를 돌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요, 많은 파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성난 파도도 다가오고요, 때로는 우리가 과연 저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할 만큼 높은 거친 파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에 두려워서 키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의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면으로 그 파도를 향하여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파도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쌓아야 할 성벽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거늘 사람이 모자릅니다. 하나님,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쉬고 싶고 또 그냥 내버려두고 싶을 또 유혹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벽 재건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기와 나의 삶이 민첩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벽을 쌓아갈수록 하나님 내 삶이 쌓아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섬겨 나갈수록 내 가정이 더욱더 살아나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거나 옆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면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